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디도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개를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흐름이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반면에 오늘 이 디도서는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중해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지중해 중간에 그 바닷가에 큰 세 섬이 있어요. 세 개의 섬이, 굉장히 큰 세 개의 섬이 보이는데 이태리 반도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그 장화 끝부분에 시칠리아 섬이라는 굉장히 큰 섬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 시칠리아 섬이 이태리 바로 밑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를 쭉 타고 내려오면 그리스 밑에 오늘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혹은 크레테라는 섬이 있어요. 적지 않은 섬이죠. 시칠리아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 크레테 섬도 상당한 규모의 섬이 있어요. 그리고 터키 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쯤에 무슨 섬입니까? 사이프러스 혹은 구브로라고 부르는 그 큰 세 개의 섬이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디도서는 그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디도에게 맡기면서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예요. 여러분이 디도서는 특별히 오늘처럼 코로나를 다 지나고 새로운 이제 코로나 후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코로나 3년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말을 딱 요약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그 코로나 3년의 수고로운 과정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끝없이 메시지를 던졌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교회다운 교회, 그 성도다운 성도라고 말할 때 그 다움이 오늘 이 디도서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나온 그 그레데 섬에서 디도를 남겨두면서 잘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지도자를 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장로들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절의 장로는 목회자와 장로님을 함께 합쳐서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말하자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제일 중요한 일에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이 이 시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포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아는 복음에 능수능란한 진리에 잘 깨어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의 핵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교회를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에요. 진리를 잘 분별하고 거짓된 교훈에 무너지지 않고 바른 진리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디도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도서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떼지지 않는 연관되어 있는 주제이죠. 그죠? 복음을 잘 아는 지도자와 그 복음과 기독교 진리의 근거에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다 이렇게 말할 때 혹은 성도가 성도답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디도서는 잘 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디도서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많은 거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낙심도 하고 현실과 이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어떤 그림과 원리가 맞지 않을 때 많은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급하고 조급한 기대들을 잠시만 포기하지 말고 잘 좀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데려가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디도서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디도서는 같은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전서에 비하면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보통은 한 절이거나 두 절이면 서론이 다 끝나는데 오늘 본문은 무려 넉 절이에요. 길이가 길 뿐 아니라 그 내용과 신학적인 깊이도 상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네 절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1절만 다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2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내용과 깊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오늘은 1절만 보고 다음 주에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지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소개하는데 요 두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독자적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혼자 어떤 존재라고 정의하기를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혼자 독자적인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고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아야 건전하고 제대로 된 자기 인식을 하게 되지 그거 없이 남들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하나는 어떻다 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자기 인식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자다 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어딘가에 계시는 절대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열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자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는 자기를 보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성도다움의 한 중요한 모습이죠. 그죠? 성도가 어떤 존재냐라고 말할 때 성도는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들이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관계 안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둘로스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는 종의 여러 계층 중에 제일 낮은 종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둘로스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게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만큼 제일 낮은 신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당대의 가장 탁월한 지성이요, 가장 특출한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본 것처럼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문에 대한 자랑, 학벌에 대한 자랑, 신앙적인 열심에 대한 자랑, 무수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던 사람인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께 충성하며 살아야 정말 마땅한 삶인데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던 자기를 본 거죠. 어지간히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여겼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순종이나 충성보다는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 바울은 하고 자기를 제일 하급종, 제일 낮고 제일 천한 사람으로 자기를 부르기를 너무너무 즐겨했어요. 자기의 삶이, 이전에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행세와 노릇을 하며 살았던 자기의 삶을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바울의 심령의 고백이 종이라는 고백 안에 묻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 할 때 교회가 어떠면 교회다워지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측근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는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 성도가 성도답다 할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왕이 되고 모두가 높은 자리를 위하는 원하는 이 세상에 누구처럼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것처럼 종이 되기를, 섬기기를, 낮아지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세상과 다른 삶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붙들어주는 삶이,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주관하거나 부리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처럼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세인 줄 알고 스스로 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제일 못한 사람, 하나님의 불러주신 사람들 중에 제일 제일 못한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함께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약점을 감당해내고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할 줄 알고 종이 되는 끝없이 교만하게 높아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고 희생할 줄 아는 다른 공동체, 다른 질서를 배우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는 빚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에 직분자들을 또 선거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을 뽑을 때 그래도 남서울교회 장로 권사하려면 저 정도는 되는 사람을 뽑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사람을 세우면 여러분은 교회를 세속화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직분자들이 있지만 이런 직분은 섬김과 종됨을 위한 것이지 이런 직분이 세상처럼 계급이거나 남들보다 더 나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교회의 그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조를 따라 힘써서 섬기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을 연습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그 실패와 약함과 낮음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아무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을 경험하고 알도록 돕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다 할 때 그 말은 그저 특정한 목사 같은 사람들이 큰 차를 타고 다니거나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거나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특정한 형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경향들을 이겨내야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속화되어 가고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답게, 그죠?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고 종이 되는 자리, 그런 것들을 함께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사도라고 불러요. 앞에 있는 종이, 하나님의 종할 때 종이 낮고 종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개념이라면 이 사도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행함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바로 그 사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기와 자유와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을 보여주는 개념이 사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인식하면서 종으로서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져야 하는 종으로 볼 뿐 아니라 그 종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해서 어쩔 수 없이 종살이를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다 알지요. 사도로서 얼마나 고귀함과 존귀함이 있는지 다 알고 담대하지만 동시에 종되고 종이지만 열등감이나 신세한탄이나 이런 어떤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우울감이 아닌 참 놀랍게 종됨인데도 자유하고 담대하고 자유하고 담대하지만 조금도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 주장할 것이 없는 종된 겸손이 동시에 살아있는 오늘 그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돈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벌었을까?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잘했을까? 끝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지만 자유가 뭔지를 알고 존귀가 뭔지를 아는데도 종되기를 선택한 자유와 종기가 있는 담대한 종들이고, 담대하지만 겸손하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 바울의 자기인식이고 성도들이 자기를 보는 눈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처럼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없는 것을 소유함으로 열등감을 이겨내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 주제는 다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열등감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닌 겸손하지만 정말 담대하고 담대하지만 따뜻한 바른 자기에 대한 눈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기 인식이 열리게 되면 동시에 뭐가 옵니까?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 사회, 조국 교회나 가정이나 또 학교에서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하는 제일 중요한 구조들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은 자기 인식 과정이 없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먼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빚어놓고 나를 왜 이런 부모님 아래서 왜 이런 환경 안에서 나를 빚었는가 하는 자기 인식이 토대가 되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하도록 부르고 있구나 하는 자기 인식의 토대에 근거해서 역할 인식이 주어져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조차 사랑하는 여러분, 역할 인식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 아들, 이 딸들에게 왜 이런 캐릭터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자녀들을 길러놓았을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야 그게 학교가 기능을 하는 것이고 가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런 역할보다 역할 인식을 먼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가 블루오션인가? 아직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앞으로 굉장한 세계가 될 블루오션이 어딘가? 그래서 세상은 끝없이 AI가 뜨면 AI에 대한 지식, 챗GPT에 대한 지식, 온갖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혼을 빼놓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조금만 늦으면 도태된다. 이게 끝없는 메시지죠.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제가 젊은이 사역을 했어요.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한 설교 중에 하나는 사회가 원하는 기능 인력으로 자라서는 안 된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회가 원하는 기능 인력, 돈 많이 벌면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딘지에 대해서 끝없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제일 중요한 보루 같은 가정과 교회조차도 그런 것들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은 끝없이 기능 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는 세상의 질서를 회복해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회복할 너무너무 중요한 존귀한 자들이 세상에 마치 부속품처럼 기능 인력 역할밖에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교육이, 가정이 자꾸 어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바깥으로 보면 좀 버젓한데 직장도 좀 그럴듯하고 그 사회적인 지위도 좀 그럴듯한데 만족과 행복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식과 역할 인식이 연장선에 있어야 하는데 전혀 자기 인식이 없이 역할 인식을 먼저 하도록 자꾸 이 사회가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낭비되는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자꾸 너무나 소중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길을 가는데 자꾸 그냥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역할 인식만을 먼저 하도록 자꾸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학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 같은 그 귀한 시간들이 낭비되고 깨뜨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인식은 역할 인식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일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식을 기르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그게 정말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라고 부모를 뒀는데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돈으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돈으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역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자기를 그렇게 고백한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고,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며,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역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의 낱개를 먼저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떤지를 알고 종이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사도라는 자기 인식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할 인식이 일어나는데 역할 인식의 구체적인 것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주목해야 봐야 될 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죠? 세상은 끝없이 끝없이 자기 인식을 하면 뭐 하기를 가르칩니까? 자아를 실현하며 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인식을 하자 누가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은 우선순위의 왜곡이에요. 우선순위의 왜곡.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도 이웃들이 더 중요한데 나를 제일 중요한 자리에 뒀어요.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복락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시대는 잊어가고 있어요. 우린 절대로 독립되어 있는 개인이 아니라 이웃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삶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인식이 딱 열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그 관계 안에서 자기를 딱 보자 다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의 삶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타인의 유익과 복됨, 그게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인식에 딱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한 개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직분자 교육할 때 제일 행복한 것은 10년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집사 임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부려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몸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복락과 이웃들의 복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늘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러분들을 소개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종노릇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아끼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나눌 줄 아는 바로 그런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익혀서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만드는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안 가지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핵심을 다 빠뜨리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할을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복락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자녀를 기를 때 많은 부모들이 말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부모들이 자녀를 설득할 때 다 그 논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전부 자기밖에 모르도록 길러놓은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의 복락과 유익이 얼마나 내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고 복된지를 우리는 거의 못 가르쳤고 오늘 이 사회의 아픔은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우리는 그렇게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할 인식이 딱 열리자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락이 바울의 삶에 제일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내가 사도인 것은 나를 자랑하고 사도라는 지위와 이름을 엔조이 하도록 나한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역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믿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믿음도 첫 번째 포함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평생을 믿음의 연장선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도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거나 혹은 인종적인 어떤 유대인이라든지 특수한 가문이나 특수한 인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혜라고 성경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족에 속했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믿음으로예요. 아무것도 다른 차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이 세상의 무수한 유혹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과 우상과 온갖 유혹들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생명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게 바울이 자기 역할 인식의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디도서를 열면서 넉절이나 읽어놓고 한 절밖에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죽자고 본문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아서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단과 잘못된 교훈들에 의해서 어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딱 바르게 자라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축자고 본문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돕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이고 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알고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같이 이 길을 가는 벗들이 있습니까? 친한 거 말고, 말 잘 통하는 거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돕고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이 제일 가치로운데 그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치롭고 복된 것이지.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두 번째 보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습관 중에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게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게 제가 늘 첫 순위로 꼽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과 기독교를 믿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우리 화 목사님이 좀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힘들고 싶어요. 아, 여러분, 다른 것으로 힘 안 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목사님 아까 성경 이렇게 인용하셨는데 인용 좀 틀렸어요, 이런 사람들 좀 많아서 제가 고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막 인용 잘못했는데도 집에 가서 보니까 틀렸는데, 예. 여러분들 아무도 전화 안 하고, 예. 너무 자유하고, 예. 그런 거 제가 원치 않아요. 고생하고 싶어요. 그런 세계에서 다른 걸로 말고, 다른 걸로는 실컷 고생시키면서 그런 걸로 좀 고생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본문이 좀 해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와서 그저 막 듣고 그냥 오늘은 좀 별로야, 오늘은 좀 괜찮았어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사람,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실험하면서 목사님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이런 해석은 어때요? 아, 난 정말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카, 영국에 있는 조카가 한 번씩 다녀갔을 때 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녀석들 데리고 주일 밤마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 했는데 꼭 물었어요. 고모부, 오늘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요 본문 이렇게 해석하면 어때요? 와, 정말 좋았어요. 우린 다 믿기만 하더라고요. 질문 아무도 안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은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말씀,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삶의 자리에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런 것들이 뭔지를 알고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기만 하면 그래도 불행 중엔 다행인데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거나 바뀌지가 않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을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아서 그저 기독교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인 어떤 그냥 믿으면 깨닫지도 못하는데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들은 대부분 아멘 안 한다고 혼을 내시는데 저는 어떤 교회 가면 아멘 좀 그만해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데 알까? 고민 한 번씩 들어요. 아멘 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아멘은 해주는데 이분들이 진짜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고민이 돼. 한 번씩 그래서 멈추고 아멘 하지 말고 알아요?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안 오니까 못 묻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지몽매하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질문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귀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믿음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지식은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로 데려갑니까? 오늘 본문에 이 진리의 지식을 뭐라 그랬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경건함으로 데려가는 진리의 지식. 바른 진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경건이라는 새로운 삶의 열매 혹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와요. 여러분,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진리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생기지 않을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경건은 진리의 지식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목회서신 3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은 앞에 있는 믿음, 이것이 지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면 경건은 여러분의 삶의 행실과 적응과 실천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의 구원사건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를, 여러분의 일상의 전부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는 자세, 그게 경건이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내면의 위로만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계를 보게 하고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게 하는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를 쓸 때 그레데 섬에 있는 거짓 선생들의 문제는 뭡니까? 역사 안에 무수한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생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부패한 종교적인 본성, 진리에 서 있는 바른 진리가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켜요. 그래서 종교성으로는 만족이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삶과 신앙이 쪼개어지는 거죠. 거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진리와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거짓 진리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만족을 줘요. 그렇게 하면서 삶의 실제는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기쁨이 있는데 삶의 실존에서는 전혀 실존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탈세계적인, 이 세상에 뿌리를 딱 내리고 발을 딱 딛고 있는 게 아니라 초세계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신앙이 개발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이단과 거짓된 선생들의 중요한 특징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이성주의 혹은 여러분 과거 시대의 끝없는 사변적인 논리 그런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면서 대답은 얻는 것 같지만 뭔가 논리에 대한 대답은 주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은 없어지는 그래서 삶의 실제와 우리의 신앙이 또 거리를 띄우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훈과 참된 교훈의 중요한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참된 진리를 무시한 채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경건주의가 일어났을 때 그 경건주의가 잠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지만 때가 되자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유럽 교회를 완전히 저렇게 초토화시킨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재생이 불가능할 만큼 무너졌어요. 진리를 떠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진리 하면서 정말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열매인 사랑을 잃어서 첫사랑을 다 잃어서 꾸중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로 데려가지 않고 바른 진리에 근거한 경건한 삶,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올 때 열매를 맺어내는 선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만드는 잘 타이디되어 있는 삶의 방식, 그게 모든 진실한 믿는 진리가 만드는 열매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안 하고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 바울 같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그건 초대교회로 다 없어졌어요. 예수를 보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이 직접 불러서 사도를 삼으신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는 사도적 교회이며 사도적 성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대신하는 자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잘 세우는 것, 진리에 딱 바르게 서서 변별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와 오늘 조국 사회의 시대적인 필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뒷걸음질 치면서 누군가를 욕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만 말고 여러분이 종이 된 지도자, 섬기고 희생하는 주님 같은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이 조국 사회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정말 그런 인물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인물로 하나같이 자라서 조국 교회를 살찌우고 조국 땅을 축복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